저와 제 아내가 휴가에 가 있는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주간 자유롭게 여행하고 그 휴식을 얻은 결과 저는 7kg나 게인하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많은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의 메시지를 전하였는데요. 그것은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기본 요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두 가지 요소를 1절과 4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과 지식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 저는 올바른 기초 위에서 이룰 수 있는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 또는 도달점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인격의 성장 또는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8절과 9절에서 말하기를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이러한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인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 뿐그 이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지니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는 그는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일 뿐이지요. 그런 자는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졌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의 인격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두고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적 영적 성숙은 그 개개인이 기독교 교회들에 속하여 지낸 기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영적 성숙은 교회 직책이나 또는 심지어 아는 것에만 그친 성경 지식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는 영적 성숙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수 있고 또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시라고 이미 오래전에 고백했음에도 아직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그들보다 더 성숙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측정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성품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지를 진지하게 평가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경건하고 인내하며 자기절제하며 지혜 있고 덕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책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우리의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하는 기도의 양을,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사역에 힘써 헌신하고 있음을,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물질을 드림을, 또는 자신을 바쳐서 전도사역에 수고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달변가인 설교자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현재 예수님과 같이 빛을 내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포함한 두세 번의 설교를 걸쳐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본문 말씀의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기독교인의 인격과 영적 성숙도 또는 기독교인의 인격과 성경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성숙과 인격의 성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관심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과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본 요소들입니다. 그 뒤 그는 기독교 믿음의 성장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의 인격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영적 인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도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런 성품의 변화와 성숙함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성화의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인격의 성숙에 있어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족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격의 성숙에 있어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족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의 성장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인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뒷담화를 즐기고 교회 형제들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또 부도덕하며 다른 이들을 억압하거나 조종하려 하고 다른 이들에게 불친절하고 대접하는 적이 없는 이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오래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 동기,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의도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를 소망하시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성향 가운데 드러나는 이러한 죄성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의 성숙이나 영적 성장이 우리의 의무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인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격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서 절제는 자기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하라 라고 사용된 add라는 동사는 5절 말씀에서 주된 동사인데 이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그것은 즉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및 사랑을 자신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각각의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된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신자 개개인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인격에 관하여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격이 나무라면 평판은 그것의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나무처럼 보여도 그림자가 아니라 나무가 진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을 바로 보지 않고 그들의 그림자를 신뢰함을 꽤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주님을 더 믿고 섬김에 따라 우리의 인격도 자랄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빌려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배우들만이 그간에서 다른 인격들을 연기하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인격 성장에 베드로가 가장 집중하고 염려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인격에 관해 우리가 돌아보기 원했습니다. 13절에서 베드로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란 이전 구절들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인격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한 줄 알미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다가올 죽음을 미리 알리셨고 그것을 안 베드로가 이 땅의 삶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날을 준비하는 동안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가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진심 어린 간청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성장과 인격 성숙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키며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일깨워주려고 합니다. 흠 정역 번역으로는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의 사역의 초점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인격을 가져야 함을 이전 구절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염려는 우리에게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에 관한 올바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인격 성숙을 위해 베드로가 언급한 모든 자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적대시함은 그 말씀이 던져지는 설교가 마음에 들어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행함 때문이고 또 인격 때문입니다. 12절 후반부에서도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한 의식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설교나 가르침에 능하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거나 대인관계가 좋고 또 언변이 뛰어나며 친근감을 주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도에 열정적이며 기도를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돌보고 남을 잘 대접하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른 믿는 지체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인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좋은 기독교 단체들이 능력은 있지만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망가지게 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나쁜 인격은 우리의 태만의 결과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숙에 이르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신 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안일한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영적 성숙의 최종 결과물들을 사도적 은사들의 재현,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들, 권위 있는 설교, 효과적인 전도사역, 물질적 번영 또는 예언적 발언들을 할 수 있는 큰 은사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인격의 성숙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지정하신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얼마만큼 다듬어졌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큰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매우 미적지근한 태도를 지니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성경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 사역들이나 다양한 집회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영적 성장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표시나 결과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아마 교회 안의 어떠한 사역이나 섬김에서 기술적이나 전문적으로 매우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극심한 갈증과 허기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한 채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활동이나 또는 어떤 영적 활동에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극도로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나누는 우리의 기독교적 간증들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며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또는 쉽게 화를 내는 우리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영적 삶과 종교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안에서는 우리 자신의 영성과 영적 삶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적 삶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게 해줄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착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위안을 주겠지만 결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인 줄량 강박감을 가지고 집착하며 붙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왜 우리가 영적 가뭄에 시달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무언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자신의 생각만 따르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거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으시다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영적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무관심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도전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욕망과 뜻에 둘러싸여 우리를 영적 무관심 상태로 이끌려진 상태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들과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과 해답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 죽은 자를 살리며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은 영적이라는 말이 성경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은 그저 내적 공허함과 영적으로 버려졌다 느끼고 자기 중심적 사고의 태도를 지니며 불행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열정적이나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거나 또는 영적 우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회복과 강건함의 도구로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 공부를 그저 지루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거짓 증언이 되겠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면 어떻게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작용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가장 예리한 말씀이라는 검에 찔린다면 어떻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의 영혼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던지 또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더하여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며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숙도는 이 모든 영역들에서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숙도는 이 모든 영역들에서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배울 수 없는 것,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뜻을 미지근하고 미성숙하고 무관심하며 또는 불평 많은 영적 삶의 원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는 네 종류의 토양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토양들은 그 씨앗에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 맺지 못하는 것을 토대로 두 가지 종류의 토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였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였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유익함이 되실 것이고 반면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영적 성숙과 관련하여 결단코 작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요점들은 교회 안의 믿음의 성도님들에 대해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은 단지 믿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도 역시 적용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는 다음 설교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적용점들을 먼저 다루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책임들에 대하여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배우고 성화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 백성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될 것입니다. 한 미국 미국의 어떤 분은 19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에 대한 아주 열정이 강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에 있는 기도회, 그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늘 참석하셨는데, 추운 겨울날, 망설여지는, 가기가 망설여지고, 또 마음이 또 게을러지는 순간에도 늘, 반드시 그것을 참석하리라 결단하시고, 늘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PhD를 하는 동안에 그분의 그 에덱트 선데이 스쿨 성경 공부를 들어가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지 않는 것이었고, 것일 것이고, 또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침묵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부르기 전까지 말이지요.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심지어 우리가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혹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만 진정으로 들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면서 우리의 영적 삶을 단련해야 합니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 크고 많은 축복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몇몇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다른 분들을 보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어떤 분들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인 저는 너무 많이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일 뿐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분석 그리고 공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저 예수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영적 삶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장 4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히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분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가르칠 때 모세의 율법,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들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을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전체를 들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들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사용하신 교재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었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사용하신 교재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이었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으시면 어떠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여 가르치셨듯이 우리 또한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그분을 증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므로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안에는 매우 어려운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반드시 그의 살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그 뜻을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씩 그 뜻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저 역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많은 질문을 하지만 저 역시 답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유한하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음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기초를 닦고 내일도 기초를 닦고 우리는 기초를 계속해서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유아기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까? 베이징만 배우고 계실 것입니까? 몇몇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유아기 상태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은 간단히 말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아기들의 음식을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에 이 말씀을 비추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삶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갓난아이 같이 그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몇몇 신자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가 그들이 말씀에 있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때에 여전히 아이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함은 이러한 미성숙한 신자들의 성품들은 그들이 오직 영적 전만을 원하고 성경의 깊은 진실들은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은 성경을 이해하지도 또 순종하지도 않는 데서 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면 성경을 배우는 자들은 그들의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모든 구절들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보여지는 영적 성숙의 필요성과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서로 연관시켜 설명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성숙의 최종 결과는 그의 인격의 질에서 보여지며 또 기독교인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성경입니다. 먼저 성경 공부에 대한 미적지근한 태도의 껍질을 부수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는 신앙이 정체되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여타 다른 기독교인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 심지어 몇몇은 주중에 단 한 번도 묵상을 위해 성경을 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을 그저 주일날 교회에 들고 다니는 물품 중 하나로 취급합니다. 성경 공부는 그들의 우선순위 밖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그들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영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때에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된다던가 어리석은 자들이 가르침을 받게 되고 낙담한 자들이 겸려함을 얻으며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강건함을 얻게 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모두 긍정적인 열매들입니다. 영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로 하여금 여러 다른 무리의 사람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신앙을 저버린 자들을 자극하여 그 말씀을 전한 설교자에게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검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깎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수공예 품과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상처를 내고 피 흘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성의 회복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성스러운 의무에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자질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더 덕이 있고 거룩하며 사랑이 많아졌나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신자들을 위한 그의 마지막 유언은 그들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그들의 영적 성품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베드로는 그가 죽기 전까지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격의 사람입니까?